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소중한 답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서 전체의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긴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 발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를 말씀을 하면서 1500년 동안의 기독교 교회사를 30분 안에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했는데 사실은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성경 밖의 이야기지만 성경 안에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겨있는 소중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전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즐겁게 재밌게 내 사건, 내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그러다가 출애굽기도 이제 즐겁게 읽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죠. 어디냐면 이제 레위기에 갔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다가 민수기도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다 넘기고 나서 성경을 통독하는데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사무엘 상하 지나서 열왕기에 들어오면 또 우리에게 고비가 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했는데요. 과거에는 계단 공과라고 있었어요.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쭉 가르치는 순서적으로 쭉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 열왕기 왔을 때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왕들 비슷비슷한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번 주에 가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다음 주에 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근데 그때만 해도 저도 의미를 별로 모르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다시 읽으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구나. 우리가 각인된다는 게 어떻게 해서 각인될 수 있나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때 각인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나 누가 또 반복적으로 자꾸 이야기한 이유가 뭐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떤 책보다도 좀 어렵지만 이해하기 좀 어렵고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열왕기 상하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잘 여러분이 메시지의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히브리 성경에는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각각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상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왕국기의 역사인데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성경은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책 두 권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0인 역이라는 이제 그리스어로 이 말을 번역하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왕국기 1, 2, 3, 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왕국의 열왕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왕국기 1, 2, 3, 4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영어로 된 성경에도 똑같이 사무엘 우리 한국 성경처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따라서 한국 성경에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왕국에 대한 또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에드워드 기번이라 쓴 그 책이 있어요. 그럼 유럽의 모든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문 고전인데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유럽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평가를 하냐면 아주 어리석은 사람도 이 책을 몇 번 읽으면 천재가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유수한 그런 우수한 작품입니다. 또 동양에서는 사마천이 지은 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중국의 그러니까 사망 오제 그런 신화 시대부터 시작해서 한 나라라는 한 역사에 지금 뭐 중국의 한민족이니까 만들어진 약 400년이 넘는 나라가 이제 한족 국가였죠. 거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여러분이 주로 읽는 삼국지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역사 대망이라는 책이 있죠. 다른 책은 뭐 덕천가강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그런 뜻이죠. 덕천가강.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저희 아버님도 초등학교 때요. 저희 아버님도 저희 삼촌도 저희 어머니도 온 가족이요. 누워가지고 계속 책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책인가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덕천가강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대망이라는 책이죠. 일본의 이제 그 역사를 기록한 그런 책이죠. 그러면 일본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이 그 대망, 덕천가강 이걸 읽지 않으면 우리가 일본의 역사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도 정말로 시대적으로 자랑할 만한 역사책이 있죠. 그게 뭐죠? 조선 왕조 500년 실록. 이게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써놓은 책인지, 그 매일매일의 기록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인류 뭐 문화유산으로도 빼놓을 수 없는 사실적인 역사를 기록해놓은 거예요. 어느 나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명작이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 제국 쇠망사나 사기나 또 삼국지나 대망이나 조선 왕조 실록을 읽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재앙 우리들에게 우리 민족과 국가에 당하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많은 지혜를 얻는다고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책을 읽어서 그 재앙과 저주와 그리고 멸종의 위기를 전쟁의 위기를 막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천 번을 읽어도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천 번을 읽어도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열 번을 읽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게 개혁이 될 것입니다. 그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읽고 또 읽으면 아,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이구나. 아,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뼛속 깊이 각인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영적인 책이 그러한 역사가 바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인 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상서는 여러분 지난번 메시지 했지만 한나와 사무엘, 사울왕 다윗의 이야기고요. 사무엘 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전체가 되어 있고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은 여러분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착시 현상이죠. 솔로몬이 어렸을 때 왕이 되고 그다음에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회복하고 뭐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나중에 말년이 돼서 1000명 가까운 후궁을 얻어서 우상들이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우상의 국가로 만든 실패한 그 결과 내용으로 봤을 때는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요 솔로몬의 다른 작품들이 있어요. 뭐죠?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 이런 소중한 또 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이 솔로몬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약간 착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은 이제 11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고요. 12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22장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전체는 남왕국 유다 20명의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 19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상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예레미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겠지만요.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기록한 때가 언제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백수십 년 전에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후로 수백 년, 수십 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고통과 처참한 역사를 체험하는 이때에 이 열왕기 상하와 또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그 저자는 이 후대들에게 어떤 언약을,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를 원했을까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너희들은 이 왕들처럼 이렇게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지 말고 너희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 재앙이 왔고 이 저주를 받았고 우리나라와 언약의 땅인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언약의 땅을 줬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백성을 이렇게 선택하신 이 하나님을 수없이 계속 배반해서 우리는 결국 이 땅도 잃어버리고 많은 백성들이 생명을 잃게 되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는 왕은요 전쟁하다가 도망갔습니다. 이 전쟁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 왕 앞에다 앉혀놓고 자식들을 죽였어요. 보는 앞에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 눈을 뽑았어요. 그리고 끌려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 상하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왜 이 내용을 적었을까요? 너희들이 만약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너희들이 똑같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너희의 왕이 포로로 잡히고 왕이 수치스럽게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선민이에요. 그 앞에 자식이 죽게 되고 그 눈이 뽑히게 되고 마지막 왕은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감옥에서 39년 동안 왕이 감옥 생활하고 여러분 3년 6개월 3년 6개월도 어렵습니다. 3년 9개월도 힘들잖아요. 10년도 아니에요. 왕이 39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있게 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러한 재앙과 저주를 너희는 받게 될 것이다. 절대로 이러한 역사의 잘못된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지 말자. 이러한 저주를 받지 말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다. 우리는 아브람과 다윗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다윗에게 얻은 이 언약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언제든지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너희들이 언제든지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희 지금 잘못하는 순간이 있을 그 위치에 서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당장 사죄해 주시고 새롭게 지금부터 축복으로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저자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아마 100년 전이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 안 됐지. 200년 전은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948년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민족이 원방에서 돌아와서요, 21세기에 가장 강한 나라로, 강한 민족으로 회복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우리 한국에 농업 박사가 계셔요. 그분이요, 네덜란드, 벨기에 이쪽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박사가 되어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그분이 매년 농업적인 기술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냈느냐면 이스라엘로 보낸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매년 깜짝 놀란대요. 왜요? 이스라엘의 농업 기술이 매년 달라진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에 들어갔을 때는 그야말로 황무지였고요. 사막의 땅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농산물과 특별한 작물이 나오는 그 땅이 가장 옥토로 변한 땅이 어느 곳이냐. 지금도 전쟁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그 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막의 땅이었어요. 도저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가면 어떤 땅이냐?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해 있습니다. IT 기술을 배우려고 해도요,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그만큼 텔아비브로 가야 돼요. 그만큼 정치를 제대로 하려고 해도요, 그쪽으로 가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갔는데요. 그 다이아몬드 세공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 세계의 90%, 70, 80%? 거의 90% 되는 다이아몬드 원석을요, 유대인들이 사서 어디로 보내주냐면 이스라엘로 보내준답니다. 그럼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세공을 해가지고 팔아서 수십 배의 수익을 옮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 민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런던이나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아니면 뉴욕 같은데 그곳에서 다이아몬드 경매를 하면 원석을 다 사서 그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 제가 견학을 갔는데요. 철문이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예약을 해야지만이 문을 열어줘요. 예약을 했더니 정말로 군사시설처럼 문이 쫙 열려요. 그럼 대형 버스가 들어가잖아요. 자, 문이 쫙 담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이아몬드를 구경하고 이제 선택을 해서 구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 여행으로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우리 신학대학원 여학생들이 한 대여섯 명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막 모여가지고 저기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죠. 뭐 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돈이 없으니까 신학생이잖아요. 돈을 모아가지고 다이아몬드 하나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여자구나, 신학생이요, 또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또 지금도 역사하는 언약의 말씀, 사실적인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 상하를 나누면서요, 저는 어떻게 해서 이 긴 내용을 짧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딱 답을 주셨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BC 722년에 망하고 또 남왕국은 586년에 바벨론으로 망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11명의 왕이 있었고 밑에는 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두 부분으로 딱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왕들과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남왕국 이스라엘에는요, 선한 왕들이 8명의 선한 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 그것을 보면서도 왕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이 언약을 지키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다지 어려도 어렵구나. 남은 자가 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우상 가득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건 첫 번째로 악한 왕들과 그 악한 왕들의 행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악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만 이제 왕들만 몇 명 말씀드리자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악한 왕가가 있었어요. 그 왕가가 누구냐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그런데 아합 왕보다 아합 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오물이라는 왕이에요. 그 역사적으로는 훨씬 유명한 왕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므리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짧게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 열왕기 상하의 특성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관점에서의 역사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역사에서는 일반 역사에서는 굉장히 큰 공헌도 하고 큰 정벌도 하고 유명한 그러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아합과 같이 그다지 역사적으로는 세계사적으로는 유명한 인물이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아합에 대한 또 그 부인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오므리가 유명한 것이 있냐면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사마리아죠. 이 사마리아 땅을 돈 주고 사서 거기에 도시를 세운 인물이 바로 이 오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외우기 쉽게 저는 과거에 오므라이스를 참 좋아했는데 이 오므리가 생각나면서 메뉴 선정하려다가 안 했어요. 오므라이스. 네, 그 오므라이스를 생각하면 좀 기억이. 이게 누구냐? 아합왕의 아버지입니다. 아합왕이 그냥 악해진 게 아닙니다. 오므리라는 악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아합왕이 있고 이 오므리가 아주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악한 며느리를 구해줬잖아요. 그 며느리가 누구라고요? 이세벨이었어요. 이 이세벨이 얼마나 모략이 출중했는지요. 남왕국 유다와 결혼을 해서 자기 딸을 보냅니다. 그 딸의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왜 그러냐면요.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피와 혈통을 쭉 이어오고 있는 그런 왕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끊어집니다. 어떤 전통이 없어요. 그런데 남왕국 이스라엘 유다는 다윗의 피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 이 아달랴가 시집 와서 그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남왕국 유다에 와서 북왕국 핀데 남왕국 유다에 와가지고 여왕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위기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다윗과의 언약, 아브람과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의 정토, 이면 계약 때문에 끝까지 그 언약을 이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그 핏줄을 전통을 혈통을 이어가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에는요 12명의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8명의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들의 악한 행위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악한 행위가 어떤 것일까요? 열왕기하 13장 2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 보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여로보암의 악행과 같이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여로보암이 잘못한 첫 번째는요. 정치적인 이유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남왕국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쪼개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런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러면 북왕국에다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요. 금 송아지를 베델과 그리고 저 끝에 있는 단에 두 군데에 세웁니다. 그래서 금 송아지를 섬기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열왕기하 12장 28절에 어떤 이야기냐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럼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그 신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금송아지를 왜 사람들은 섬겼을까요? 그게 뭐냐? 금송아지는 다산입니다. 금송아지, 송아지를 통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경제입니다. 다산과 경제. 이스라엘 백성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훈련시킨 이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배불리 하고 나를 부자로 만들고 나를 육신적으로 복을 주는 금송아지가 더 자기네들에게는 소중한 신이에요. 이것을 악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하고 묵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열왕기하 12장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람을 삼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신성 모독이죠. 월권 행위죠. 자기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을 안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섬기되 창세기 3장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월권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빼놓고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WCC 운동을 하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신비주의에 빠지고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러나 정확한 복음과 그리스도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재앙과 저주와 사탄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절기와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하나님이 세운 날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요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영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역행하는 행동을 지금 여로보암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였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서는 지속적으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왕들의 악한 행위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왕하 열왕기하 14장 4제로 보면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한 왕은 참 특이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세웠던 우상을 다 없애고 어머니가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그 태후의 자리까지 폐합니다. 그런데 산당은 그대로 두었더라. 약간 섭섭해서 제사 조금 남겨놓는 거. 약간 섭섭해서 저희 어머님이 친구 집에 갔는데 문 열어보니까 예수 믿었는데요. 과거에 섬기던 불상을 그대로 두셨더래요. 약간 남겨두셨어. 섭섭해서. 버리기 아까워서. 여러분 완전히 쓴뿌리를 제거하고 참된 복음의 뿌리로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완전히 없애버리세요. 네. 적당히 남겨놓지 마시고요. 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축복을 받는 새로운 산 길입니다. 왕하 21장 11절에 보면 가증한 일, 악행, 우상을 섬겼다고 했고요. 무죄한 자들의 또 피를 흘리는 악행을 범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악한 왕들이 왕들과 악한 왕들이 행했던 그런 악한 행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두 번째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너무나도 기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정치, 종교, 경제적인 그런 환경, 영적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영적인 서밋들이 그 이 시대의 현장에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그런 영적 서밋으로 쓰임받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많은 렘넌트도 있는데요. 절대로 오염되지 마세요. 절대로 세상으로 빠지지 마세요. 끌려가지 마시고 끌고 가세요. 변화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가봤자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봤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첫째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남은 자 엘리야 선지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은 우리는 어떤 것일까요? 온 국가가 우상 소굴이 된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홀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상대했습니다. 멋있잖아요. 1대 850. 왕과 왕비가 옆에서 후원해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많은 사람이 교회 가지 말자고 그러고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많은 사람이 종교다운지로 빠지는데 여러분 혼자 우뚝 서서 여러분 대항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멋있게 갈등을 빚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멋있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라고 그랬어요. 말세 지마를 당할수록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야 무슨 일을 해도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다른 것은 다 대충 하더라도 영적인 이 일을 위해서 은혜 받는 이 일을 향해서는 역시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여러분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모든 부분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충성을 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사명을 완수한 후 하나님께 부름받아 요단강을 건너갔고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냐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들림을 받았어요. 오늘 아까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았는데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렸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목회자들 중에 우리 장로님 중에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한 명만 있어도 한 명이 영적인 썸이 기도의 썸이시에요. 이 한 분의 기도,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기도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교회 문제, 우리 교단의 문제,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 우리나라 민족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분의 남은 자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 소수가 필요합니다. 전체를 살릴 소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남은 자는 엘리사입니다. 스승 엘리야보다 두 배의 영적 능력을 소망하다가 그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최 목사님보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저도보다도 또 우리 교육자들보다 우리 렘넌트들이 두 배 아니 30배 60배 100배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훌륭한 모든 왕들이 권력의 눈이 어두웠지만요. 그 믿음을 지켰던 또 왕들이 남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 왕이었죠. 기도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는데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우리에게 받게 되는 소식을 이사야로부터 듣게 됩니다. 여러분 뒤에 선지서가 쭉 나오는데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아, 그 선지자가 이때 활동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게 되고 이해의 폭을 좀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그런 복음적인 그런 선지자였던 것이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이 단 하루에 멸망하여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그것을 체험했던 그런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자 성 안에서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수로와 수도를 팠어요. 보이지 않게. 그 성경에 나오는데 얼마 전에 고고학적으로 그것이 발견됐습니다. 수로가. 그래서 지금 그 아주 한 50cm, 1m 그런 거인데 저기 지하로 해서 수로가 쭉 들어와서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그 수로를 이제 발견하게 돼서 아, 성경은 정말로 역사적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알게 된 그런 발굴이었죠.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그런 남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의 과부였던 한 분은 열왕기하 4장 1절에 선지자를 찾아와서 기도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선지자시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일으키죠. 어떤 그릇입니까? 가서 그릇을 다 그 동네에 가서 그릇을 가져와라. 기름이 확 차지 않습니까? 기름이 그쳤어요. 그릇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 제자의 과부가 이 기름을 팔아다가 뭐를 했죠? 성경에 보면요. 빚을 갚았대요. 여러분 빚 있는 분 최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빚도 갚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 그래. 아 이걸 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목회자는 이 정도 돼야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부도도 피하고 사업도 잘 되고 빚도 갚아주는 이 정도 기도를 하고 영적 서밋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우리 교육자들이 이러한 영적 서밋이 되고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엘리사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여 자녀가 없었는데 아이를 얻게 된 그런 여인입니다. 열왕기하 8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엘리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귀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했고 세심한 배려를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우리 선교사님, 목회자들에게 귀한 여인이라고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과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축복도 중요하지만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체질로 변화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남은 자는요. 어려운 시대에 소중한 역할을 감당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위기 속에서 목숨을 걸고 선지자들을 보호해준 중직자였습니다. 아합이라는 가장 무섭고 악한 왕과 그보다 더 잔인한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 할 때 그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재산을 바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한 명의 중직자가 정치인이 산업인이 100명의 목회자를 도와주고 100명의 선교사를 보호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은 이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7천명의 제자입니다. 엘리야가 말을 했죠. 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실수한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야 너 교만하지 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큰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끝까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높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굉장한 능력과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착각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도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좋겠죠. 하나님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건 좋겠지만 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은 혹시 착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말을 합니다.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의 제자들이 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함께한 모든 복음 있는 교회가 바로 이 7천 제자의 3천 제자, 7천 제자의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 사무엘상하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는요. 복음적인 왕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구나. 복음을 가진 리더자,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되기가 너무너무 어렵구나. 정치인이 돼버리면은요 모든 것을 표만 생각하게 되고 경제인 되면 모든 것을 이익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게 되고 문화인들이 되면 오직 자기 교만에 빠지고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정치인이 되고 경제인이 되고 문화의 리더가 되는 그러한 영적 세미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은 정사와 권세를 잡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즉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황과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나오는 무속 점술 우상의 유혹을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복음 가진 우리들이 오바댜처럼 옆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도록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열왕기상하를 묵상하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었구나. 우리도 남은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종교다원주의 흐름 속에서 교회가 감사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멀리하는 이때 모이기를 싫어하고 구역예배도 싫어하고 훈련받기를 귀찮게 생각하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대표적인 응답을 받으십시오.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십시오.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증거를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쭉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황당한, 어떻게 보면 황당한 기적들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꼭 그래야 될까? 동물도 깨끗게 하시고, 또 그리고 나만의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그런 건 좀 이해가 되겠어요. 도끼가 물에 빠졌어. 나무를 던져서 도끼를 떠올리게 해요. 우리 한국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원조가 여기인 것 같아요. 금도끼, 음도끼. 이게 금도끼 이게 너 거냐, 은도끼가 너 거냐. 그래서 나중에 정직한 사람에게는 금은도끼 다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끼를 왜 떠오르게 했을까요? 전 묵상을 해봤어요. 그럼 나도 그러면 정 목사가 가가지고 도끼 집어 던지고 떠오라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도 엘리사와 엘리사를 능가하는 영적 서밋이 되라. 너는 엘리사와 엘리사 이상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 도끼를 떠오르는 게 기적입니까? 도끼를 만들 수 있는 포항 제철을 만드는 게 기적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 24시간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24시간 기도 속에서 정말로 행복을 누린다면 25시에 기적적인 응답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줍시다.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 교회가 보여줍시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국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시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엘리사와 엘리야를 능가하는 그런 영적인 서밋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미션과 소망을 저희에게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모든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모두 다 절대적인 제자들로 모두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